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오늘 큐티인 본문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 군대를 정비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내세워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이때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가 드릴 제사의 질서와 매년 정기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절기에 드릴 제사의 질서와 방법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까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 즉 믿는 우리 성도들에겐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감이 무엇인지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절기의 제사를 통해 나의 죄를 태우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나의 역할과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에도 온갖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제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며 결론은 감사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또 감사가 나왔습니다. 내 인생 광야길의 결론이 감사가 되려면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1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8일 동안 지키는데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7일 동안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어떤 제사보다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또 질이 좋고 가치 있는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표현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도 함께 드렸는데 화제로 드려지는 번제에는 매일 숫송아지 수요가 감해지다가 8일째는 6마리가 줄어들어 한 마리로 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제물이 결국에는 단번에 속죄제를 드리신 예수님 한 분으로 종결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출애굽 1세대, 2세대의 원망과 반역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죄가 끊어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풍성한 시기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감사와 동시에 내 속에 남아있는 죄를 보고 가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장하며 예배는 일상이었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양육, 봉사, 뭐 11조, 전도, 온갖 직분을 맡으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안에 구원의 은혜나 감사는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니 기복과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서 애굽과 가나안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 잣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힘들다, 하기 싫다 하며 생색이 많이 올라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별이 안 되니 매일 감정 충만하여 판단과 정죄가 주특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참으시다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불순종을 그냥 보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복음과 기복신앙이 옳은 신앙인 줄 아니 예수 믿어도 고난 없이 편안하게 영육 간에 다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전도라 생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고초주소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 생활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딱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믹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난을 비켜가기 원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기는커녕 탐욕적이고 자족함이 없던 저는 원망과 불평의 제사만 지냈습니다. 그러니 악한 말과 악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제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의식과 강박이 심한 아들을 통해 매일 살 얼음판을 걸으며 내 능력으로 고쳐보려고 열심을 다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당할 때는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며 화를 내고 나의 주특기인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못된 신앙으로 몸에 저절로 뵌 것이 있으니 퀘스천 타임을 갖기 시작하고 또 고난에 대해 생각하고 그 안에 감추인 주님의 뜻을 생각하다가 내가 아는 지식으로 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죽을 것 같던 그때에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큐티 모임을 옆집 엄마로부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인도함 받은 그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며 고난 없이는 도저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감정이 사로잡혀 광야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큐티 모임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던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죄를 보게 되니 그제서야 감사가 나오며 나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수고로 나를 번제로 태우고 고운 가루로 빻아 적용의 삶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감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면 나오지 않습니다. 육이 무너지는 사건이 오니 나의 한계를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나를 낮아지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니 매일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내가 그 죄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니 절기와 제사를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시며 속죄제를 통해 날마다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수고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며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통해 저는 너무나 괜찮은 죄인으로 절대로 내 죄를 볼 수 없는 사람이며 불로 심판받아 멸망할 인생이라는 것이 날마다 깨달아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툭 치며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매일 드리십니까? 그때 온전히 태우고 빠져야 할 나의 번제와 소제,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광야길의 결론이 감사가 되려면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숫송아지 70마리, 수양 14마리, 어린 양 98마리의 제물로 드려지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여러 절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번제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가장 큰 기쁨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하시며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던 아름다운 것으로 초막을 지으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7일 동안 구원해 주신 은혜로 감사의 기쁨을 누리며 축하하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의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안식일로서 더 많은 재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더 힘을 썼습니다. 성회로 모여 서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공동체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예배하는 그 시간이 천국과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장엄하게 모이는 대회는 주일과 수요일에 드린 예배와 또 목장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해석되지 않은 내 사건들이 해석이 되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적용과 섬김의 아름다운 것인 간증과 나눔으로 초막을 지어가게 하십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여덟째 되는 날에 모여 목장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와 함께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되니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저희 목장은 저를 포함해서 9명이 모입니다. 목원들 각자 너무나 다르고 사는 곳도 다릅니다. 미국 알라바마와 또 뉴저지, 서초동, 대치동, 이태원, 분당, 판교 등 각지에서 모입니다. 사양도 다양하고 고향도 고난도 다양합니다. 고난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고난이 세서 입이 다물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어디에서도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껏 나누십니다. 저는 목장에서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 우리 목원들이 저에 대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울기도 제일 많이 웁니다. 다들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신이 나고 즐겁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이 지은 초막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미국에서 목장에 들어오신 집사님 한 분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집과 가정을 등지고 나가 소식이 끊어진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의 소식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켓의 물건을 그냥 들고 나가는 아들의 영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었는데 처음 접한 아들 소식이 도둑질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아들 소식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오셨는데 아들의 소식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게 되었지만 그렇게라도 살아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회개를 많이 하십니다. 집사님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이 제물로 드려진 것 같았습니다. 또 뉴저지에서 참석하시는 집사님은 어린 딸이 열로 인한 경련의 후유증으로 지금 눈도 안 보이고 뇌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자신이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다가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니 나만을 단번에 깨끗해 주신 주님이 이 어린 딸을 단번에 고쳐주실 것인데 병고침이 목적이 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감이 무엇인지 그 고난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의 자살 시도 사건으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신 한 집사님은 남편과 이혼만 생각하며 아들을 살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매일 주시는 은혜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지금은 오로지 주님과 아들과 가족에게 집중하며 가고 있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 이혼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목장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그러한 자기 자신이 놀랍다며 스스로 신기해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난임으로 힘들지만 그 가정에서 자신의 죄에 직면하며 매일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며 가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미국에서 사시다가 이번 8월에 남편이 한국에서로 이직하신 바람에 한국 생활 적응하는 가운데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고난이 없어서 우리들 교회가 고난이신 집사님은 가끔씩 말씀드리면 화가 난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계속 목장과 예배를 잘 나오시다가 최근 너무 힘든 일을 겪으셔서 그 트라우마가 심해 분노로 하나님을 잠시 떠나 계셨지만 몇 주 전부터 다시 돌아와 목장에 참석하고 계시는 집사님으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정말 구원의 모습도 여러 모양으로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 장엄한 대회로 모이게 하셔서 수치스러워 오픈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나의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을 드리게 하셔서 공동체를 통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십자가의 의미가 명료해지며 우리의 아름다운 곳으로 초막을 지어갈 때 목장 공동체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기에 나도 살아나고 너도 살아나는 귀한 경험을 알게 해줍니다. 저도 계속되고 있는 아들의 고난이 있지만 예배의 권련이 이타적인 적용임을 기억하고 목장을 통해 이런 은혜를 나누고 있으면 바라크의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공급하여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초막을 지었는데 내가 초막을 짓는데 드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장엄한 대회인 예배와 목장에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결론이 이타적인 적용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해야 할 이타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광야길의 결론이 감사가 되려면 세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예배 가운데 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모세는 절기마다 지키고 드려야 할 모든 제물들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부터 2세대에 거치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으며 그들의 배신과 고라 자손의 반역, 원망,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반복되는 그들의 죄악과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리바의 반석을 분노로 치는 바람에 불순종의 죄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여러 군상들을 보고 겪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해야 하기에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 입성에 1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온몸과 마음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인생 광야길을 통과하며 자신의 주제와 자리, 역할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밑동 잘린 나무와 같은 인생임을 알게 되니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 조상처럼 살지 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등 자신과 관련된 위로와 또 고쳐야 할 부분 등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세의 마음이 40절 한 절에 녹아 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의 방에서 괴성이 들리며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서 놀라서 가봤더니 분노에 휩싸여 있는 아들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화가 안 되는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가끔씩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날처럼 소리 지른 적은 없었는데 또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언제까지 이 일을 당하고 가야 하는가에 꽂혀서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희 남편은 그동안 아들을 위해 새벽 기도로 금식으로 자신이 변하고 아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계 상황으로 오니 아들, 남편, 저 모두 분노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다툼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아들에게 나가라는 소리로 우리의 분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은 죽겠다며 26층 베란다로 뛰어갔고 저는 제가 먼저 죽겠다고 또 뛰어가고 남편도 자신이 죽겠다며 뛰어가다 방충막이 덜렁대며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신 차려진 저는 방충망이 떨어지면 인사사고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남편과 아들에게 방충망이 떨어지려 한다 하면서 말을 했더니 놀래가지고 서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죽겠다는 그 난리통에 잠시 모두 멈춰 방충망을 다시 끼우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들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분노의 감정으로 충만하여 한바탕 치르고 나면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며 스스로 정죄감이 들고 반복되는 이 상황이 슬퍼져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모두를 죽이고 정죄감에 빠지게 하기에 사단의 놀잇감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예배를 통해 모세와 같은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던 주일에 평안입니다의 말씀으로 수넴 여인이 평안입니다 하면서 아들의 죽음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털어놓으며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자신이 아들 우상으로 헛된 평안을 구했다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자식 우상인 제가 아들 사건은 내 힘,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도 조절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노라 하면서 아들의 문제 앞에서 평안이 없었구나를 깨달으며 여전히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요동하는 제 모습에 회개가 나왔습니다. 다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인생이기에 고난이 오는 것이라고 내 고난은 주님이 쓰시는 기쁜 날이라고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자리매김하고 가라고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고쳐주소서의 말씀으로 위대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없었더라면 계집종의 말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인데 겉으론 화려해도 지옥을 살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이 제 모습으로 보이며 직분자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의 지옥을 살고 있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이 축복인 것처럼 아들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여전히 이제는 고난 끝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아들이 아닌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나니 그 다음 주 설교 말씀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속해서 연결해서 알려주시는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성품으로 참다가 한계에 이르며 분노하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또한 아들을 언제 고쳐주시겠냐며 여유까지 참았다면서 소망이 안 보인다고 분노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우리에게는 약속을 믿고 가라고 하시는데 목자님도 그 약속을 믿고 가셔야 되지 않냐며 벌떼처럼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니 다시 나를 살리는 사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전에 일어난 아들 사건으로 매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선포되고 해석되니 내 죄에 직면하게 되고 내 자리, 사명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게 해주시는 그 시간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예배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나오며 예배 공동체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은 볼 수 없어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제를 아는 것입니까?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까? 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입니까?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인생 광야길의 결론이 감사가 되려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 없음을 기억하며 속죄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초막을 잘 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배 가운데 듣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통해 듣게 하시는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강약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것처럼 저희 인생의 강약길에서 한시도 주님의 사랑이 떠난 적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입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기는커녕 탐욕적이고 자족함이 없으니 원망과 불평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저를 찾아오셔서 아들 사건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눈물이 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말씀 듣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강약길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을 지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게 하시며 장엄한 대의로 준비되는 모든 예배와 목장으로 모일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말씀 사역에 모든 듣는 자가 그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동경 코스타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드리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며 집회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될 목회자 싱크 양육에도 은혜 주시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 한 목회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방 땅에서 초막을 지으며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때 깨끗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날을 지켜주시고 독소조항법이 막아지며 태아생명보호법이 되어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 나라,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